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볼 말씀은 사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인데요.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실 기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너무 뻔한 주제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익숙한 주제고 많이 들은 이야기라 굳이 저 목사가 말하지 않아도 나는 다 알고 있는데 왜 또 할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예, 저도 설교를 해야 되는 사람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을 최선을 다해 잘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는 그 기도노트라는 게 있었습니다. 저와 비슷한 또래에 계신 분들은 예, 많이 아실 텐데 고개를 끄덕이는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닐 수도 있는데 네, 기도노트라는 게 있는데 거기 이제 보통 기도 제목을 적어놓고 어떻게 응답을 받았는지 체크하고 확인하는 노트를 많이 썼는데요. 뭐 공동체에서 많은 형제 자매들이 노트를 쓰고 공동체 모임 때나 셀 모임 때 오면은 이제 어떤 응답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사실 그 시절에 저는 그 기도 노트를 그렇게 빼곡하게 적어놓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한 가지만 응답이 되면 된다 라고 생각을 했고 한 가지만 잘 적어놨는데 응답이 됐을까요? 네, 응답이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거기에 뭐라고 적어놨냐면 하나님 군대 안 가게 해주세요. 예, 적어놨는데 군대를 정확히 갔습니다. 네. 예, 저는 뭐 세상 말대로 하면 신의 자녀가 아니었던 거죠. 네. 이처럼 어쩌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또는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로부터 오는 참 기쁘고 감사한 일들도 많이 있지만 상처를 많이 받을 때도 있습니다. 특별히 내가 간절하게 원하거나 내 삶 속에서 정말 마주했던 어려운 문제들 지금 당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들을 마주했고 또한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린 낙심하거나 혹은 실망하거나 좌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기도에 대한 어떤 정보들을 많이 쌓아가는 시간이 되기보다 오히려 어쩌면 내 마음 가운데 그런 상처 하나를 가지고 있는 분들 가운데 기도가 너무나도 속상해서 마음속 깊은 저 너머로 숨겨놓고 있는 분들에게 다시금 기도라는 이름을 꺼내놓고 기도할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보고자 하는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네 번째 복음서죠. 우리가 알다시피 앞에 나와 있는 세 개의 복음서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세 개를 공관복음서라고 하고 요한복음서를 우리가 요한의 복음서라고도 이야기하지만 네 번째 복음서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 요한복음서 가지고 있는 뭐 몇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요. 뭐 다 언급하는 것들은 사실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본문에서 사실은 이 요한복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내용들을 좀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자 하는데요. 이 복음서들이 대부분 이 복음에 대해서 친절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런데 네 번째 복음서인 요한복음서는 조금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관점이냐면 누군가에게 복음을 친절하게 설명한다기보다 복음을 믿고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삶이 어떻게 하면 더 견고해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더 가치가 있게 변화될 수 있을지에 초점을 더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서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어떤 일들을 하셨습니다라는 그런 내용보다 오히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육신으로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셨고 그 구원의 성품들이 우리와 직접적으로 우리의 삶과 직접적으로 어떤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들이 기도인데 사실 이 기도의 내용은 요한복음에 많이 나와 있거든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성령에 관한 이야기도 요한복음에 많이 나와 있잖아요. 기도에 대한 본문은 굳이 오늘 제가 읽은 15장 7절이 아니더라도 15장 뒤에 가면 또 다른 본문들이 있고요. 더 뒤로 가면 17장에 예수님이 기도하신 내용들도 있고 앞으로 가면 14장 12절에서 24절에 기도에 관한 어쩌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내용과 너무나도 유사하지만 더 많이 자세하게 기록된 본문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굳이 15장 7절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기도를 좀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유는 이 15장과 16장과 17장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제 구조적인 특징 때문에 그런데요. 제가 앞에 표로, 표는 아니고 이게 작은 구조를 적어왔습니다. 요한복음의 구조를 15장부터 이제 17장까지의 내용을 자막으로 준비했는데요. 하나 예, 띄워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15장부터 이제 제2다마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데요. 그 앞에는 이제 제1다마죠. 예수님이 어떤 고난을 당하시고 수난을 당하실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 두 번째 이제 다마입니다. 그래서 15장과 17장까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전체 포도나무 비유에 대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확산되어진 거죠. 네, 그래서 15장 1절에서 8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포도나무 은유를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9절에서 16절까지는 은유풀이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의 반대와 핍박을 받을 거라는 내용을 담고요. 그런 핍박을 받는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의 고난을 넘어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건지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기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15장 7절이 그냥 어쩌면 한 절일 수도 있지만 저는 이 구조 아래서 오히려 그 의미들을 확장해 나가고 무엇보다 우리의 삶과 긴밀하게 연결시켜서 우리가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포도나무 이야기를 좀 할 텐데요. 예. 저도 어린 시절에 사실은 이 포도나무 이야기 참 많이 들었고요. 전사님들한테. 그 어린 시절에 포도나무 알맹이에다가 꼭 사진을 붙이더라고요. 주일학교에 가면. 지금도 저희 주일학교에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때의 모습을 참 생각해봤는데 저는 제 사진을 붙이는 것들을 참 창피하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사진을 정상적으로 찍은 게 어린 시절에 한 번도 없었거든요. 맨날 장난치느라고 예. 막 이런 얼굴로 하고 예. 막 이상한 포즈를 취한 그런 때가 참 많이 있었는데 지금하고 많이 다르죠. 지금은 많이 차분하고 예. 반듯해 보이는데 예수님 만나서 그렇습니다. 거짓말 같죠? 네, 아무튼 포도 알갱이에 이렇게 사진을 걸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틀린 내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처럼 하나님은 농부고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린 가지라고 했으니까 어쩌면 앙상한 가지에 우리의 사진을 붙이는 게 맞을 수도 있는데 당시에는 왜 그렇게 포도에다가 저희 사진을 올렸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아무튼 이 포도나무 이야기를 쭉 살펴보면서 우리가 좀 몇 가지를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에게 기도는 어떤 의미로 자리 잡고 있는지 좀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기도가 여러분의 삶의 의지와 일상에 어떤 관계를 좀 형성하고 있는지 실제적으로 기도가 나의 삶에 그리고 나의 행동에 그리고 나의 직장에 나의 일상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 우리가 좀 이번 시간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 내용의 이 포도나무 이야기에 저는 15장 2절을 좀 먼저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자막으로 준비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른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본문 내용만 보면 참 무서운 얘기인데 사실 이 내용이 좀 반복적으로 계속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저는 이 본문에서 그리고 우리가 읽은 15장 이 포도나무 비유에서 좀 집중하고자 하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부터 어디로 붙어 그 붙어고 또 하나는 열매입니다. 이 두 가지의 단어를 우리가 먼저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 이 붙어에 대해서 이 관계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면 우리가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포도나무의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예수님에게 덧붙여진 존재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 관계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들이 중요한데요. 저는 2절하고 더불어서 3절을 좀 함께 보면서 그 내용을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3절도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3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2절하고 3절의 내용들을 보면 사실 요한복음이 가끔씩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거든요. 여기뿐만이 아니라 13장 10절에서 11절에도 이런 비슷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내용들이 어떤 내용이냐면 2절엔 이렇게 설명합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한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을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리고 3절에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우리가 구조상으로 생각해 봤을 때 2절의 내용이 좀 수정되든지 아니면 3절의 내용을 뭐 미래형으로 표현하는 것들이 우리의 상식선에서 맞죠.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거를 조금 역전시켜서 설명하고 있죠. 앞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3절에서는 너희는 이미 깨끗해졌다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요한복음이 이렇게 말씀을 표현하는 것들은 우리가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으로 성육하신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존재가 너희가 되었으니 너희는 내 안에 거하여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즉 2절 3절을 통해서 어떤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들이 아니라 2절 3절에 이러한 이상한 구조들 그리고 이러한 말들을 통해서 그 이후에 있는 4절과 5절과 6절의 내용들을 조금 더 살펴보기를 원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생각해봅시다. 너희가 깨끗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너희 이미 깨끗해졌다라고 완료 형태로 표현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너희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한번 살펴보자라는 구조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오늘 본문의 1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집중하고자 하는 것들은 아 기도가 무엇이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런 거일 수도 있지만 이러한 관계를 통해서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구나. 그렇다면 그 새로운 삶은 무엇이지? 이 새로운 삶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특별하지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제가 제일 처음에 요한복음에 대해서 설명했을 때 요한복음이 어떻다라고 했죠? 처음 복음을 믿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설명하는 것들이 아니라 이미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삶에 대해서 더 깊고 더 넓게 하기 위해 이 복음서를 기록했다라고 이야기했죠. 그 점에서 사실 이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존재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데 그 관계를 오늘 사실 말씀 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장 속에 다양한 단어로 사실 표현되어지는데요. 4절 5절 15장 4절 5절 6절 7절에서 내 안에 거하라. 우리 보고 내 안에 거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동일하죠. 10절에서는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또 12절에서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내용들을 정리해보면 내 안에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그리고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하라. 스테이 머물러라. 그리고 12절 서로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들이 막 복잡하고 사실은 세 가지 정도 타입되는 단어들이 막 연속으로 나와서 어렵게 표현되어질 수 있는데 사실 이 단어를 하나로 정리하는 말씀이 8절입니다. 예, 8절 말씀을 제가 따로 준비하지는 않았습니다. 8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안에 거하라. 계명을 지키고 그 사랑 안에 거하라. 머물러라.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쉽고 간단하게 제자가 되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고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거죠. 결국 거하고 사랑하는 관계는 예수님과 일상적인 관계, 일반적인 관계가 아니라 제자라는 독특한 관계를 형성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신 겁니다. 이 제자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학교에서 선생님과 학생 사이에 어떤 스승 관계를 맺는 것들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우리 단순하게 지식을 전달하는 것들이 아니라 당시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공통된 목표와 공통된 삶의 모습을 살아가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있었던 헬라 철학학파 중에 이 견유학파라고 있습니다. 이제 이 견유학파의 특징이 뭐냐면 이제 견유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데 개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영지주의 한 학파인데 그래서 이 견유학파에 있는 스승과 제자는 개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개처럼 살아간다라고 말하니까 조금 이상한데 세상의 것들이 부질없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을 부정하면서 그냥 이데아의 것들만을 저 먼 어떤 정신세계만을 탐구하면서 그냥 일상의 것들은 그냥 대충 살아가는 그런 삶을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제자가 된다는 것은 어떠한 지식을 전달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삶의 목표를 공유하고 삶의 방향성을 같이 정하고 또한 같은 열매를 맺기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같은 열매를 맺기 위해 같은 삶의 모습들을 살아가게 노력하는 공동체를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관계를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를 묶는 이 제자 공동체를 하나의 공동체로 묶을 수 있는 단어가 오늘 또 다른 단어인 열매입니다.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본문에서 농부 그 다음에 나무, 가지가 나오는데요. 생각해 봅시다. 농부는 이 나무를 심고 포도가 열리기를 원해요. 나무는 이 나무가 스스로가 망고가 열리기를 원해요. 가지는 딸기를 열리기를 원해요. 이 세 가지 단어가 사실은 각각 생각한다라고 하면 사실 하나의 공동체라고 말할 수 없겠죠. 그런데 열매가 같아야 하나의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 제자된 유대인 공동체의 제자된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일한 열매를 맺기 위해 살아가라고 오늘 본문 가운데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맥락 안에서 기도를 이야기해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7절 말씀을 다시 보면 우리가 구하는 행위 간단하게 말해서 기도는 그리스도와 이 관계 맥락 위에 제자라는 공동체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것인데 그 열매의 관계도 그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4장 12절에서 14절 그리고 15장 16절에 보면 우리의 삶의 목적과 기도가 관련되어져 있다는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점에서 우리가 구하는 것, 기도는 어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의 도구 혹은 삶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도구이기보다 그리스도의 관계를 통해서 새로운 공동체인 그리스도의 제자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게끔 하는 것들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 조금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아, 목사님 또 뚱그를 잡는 얘기하시네요. 그래서 기도가 공동체고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합당하게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까? 라고 그냥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상당히 추상적이고 모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반대되는 말씀을 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쉬울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15장 5절 말씀입니다. 오전 말씀을 보면 조금 명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절 말씀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죠? 뭐 여러 말씀이 나오는데 제가 집중하는 것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이 구절입니다. 5절 말씀은 가지가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설교의 내용은 이런 것들이 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너무 개인적이고 사적인 문제에만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와 거룩한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사적인 거는 좀 뒤로 넣어두세요 라고 여러분들한테 말하려고 한 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5장 5절에 무엇이라고 이야기되어 있죠? 우리가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요.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나 나의 취업의 문제 나의 질병을 위해 직장에서 일어나는 소소한 문제, 어쩌면 내가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어쩌면 너무나도 개인적이고 사적인 거라고 생각하는 것들도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기도가 그것만이라고 말하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앞에 것들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앞에 것들만이 기도라고 우리가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당면한 문제 해결이 기도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목표죠. 기도도 그 맥락 안에서, 그 관계 안에서 형성돼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 당장 이 문제가, 어떤 우리에게 닥쳐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문제에 한정해서 우리의 삶을 생각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거죠.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에만 함몰되어져서 우리의 삶을, 그것만 해결되면 마치 우리의 삶이 다 해결되는 것처럼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옛날에 대입을 준비할 때 고3 학생들한테 가장 큰 문제가 뭐죠? 온 집안 식구들이 다 모여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우리 아들, 우리 딸 수능 잘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죠. 네, 저 수능 잘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 엄마 생각과 전혀 달랐다는 거죠. 예. 저는 잘 봤는데 저희 엄마 아빠 선생님들은 잘 못 봤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제 친구들은. 이처럼 어쩌면은 수능이란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고 많은 사람들이 몰입되는 문제지만 사실은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게 전부 다가 아니잖아요. 취업도 마찬가지죠. 내가 이 기업에만 들어가면 뭔가 큰 일들을 해낼 것 같고 내 앞에 뭔가 탄탄대로가 열릴 것 같지만 실제로 취업하면 별거 없어요. 예. 직장에 있는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고 좀 지나면 이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이 굴레를 벗어날 수 있을까 고민한다는 거죠. 네, 삼성에서 뭐 삼성 들어갔다고 해서 뭐 금으로 된 명함 주면 뭐 합니까? 그 명함 뭐 부모님 그냥 조금 좋아하다 퇴사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데, 이런 문제에 우리가 함몰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이러한 관계 가운데 생각하면 기도를 바라보는 시선과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시선들이 확장되어지고 새롭게 변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관계 안에서 기도를 통해 우리의 삶의 반전을 이룩해야 됩니다. 함몰되어졌던 어떤 우리에게 변화되지 않는 문제들의 삶 속에 있는 우리의 삶의 반전을 이룩해야 되고, 또한 우리가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을 부르짖고 도와달라고 또한 요청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러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살아갈 때 성경은 이 기도의 삶을 살아갈 때, 이런 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기쁨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1절입니다.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결국 우리의 삶에 고통을 주기 위해 오신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 한번 지금까지 얘기했던 걸 정리해 봅시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오신 이유, 우리가 예수님 가운데 거하고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기도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길이고, 또한 더불어서 우리가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대요.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기뻐서 춤을 추고 모든 것들 숨겨두고 기뻐하면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거를 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삶은 고통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삶을 위해 기도란 것들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관계 안에 하나님의 열매를 맺으며 기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이야기에 있어서 사실 목사로서 가장 비참하고 괴로울 때가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언제라고 생각합니까? 언제가 목사로 살아갈 때 가장 비참할까요? 전세값이 올랐을 때? 은행에 갔는데 대출이 안 된다고 했을 때? 예, 10년 넘게 사역했는데 제 이름으로는 천만 원밖에, 목사님 이름은 천만 원밖에 안 나옵니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사실 비참한 건 아닙니다. 제가 사역을 하는 동안 가장 비참했던 건 아픈 성도들을 위해 기도했는데 그 성도들이 나아지지 않고 더 나빠지는 것입니다. 그 나빠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그들의 임종을 마주해야 할 때입니다. 사실 3.1교회에 와서 저는 청장년을 담당하고 있는데 청장년에선 그런 성도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교구사역할 때 대부분의 우리 교회 장년진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장례가 가장 큰 일입니다. 항상 성도들을 위해서 임종예배를 준비하고 그들의 아픔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성도가 회복되어질 것들을 기도했는데 나아지지 않으면 너무나도 비참해집니다. 왜냐하면 그 화살과 손가락이 저를 향하는 것 같거든요. 내가 부족해서, 내가 능력이 없어서, 내 기도가 형편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는구나. 나는 형편없는 목사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죠. 한 일례로 사실 제가 다른 교회에서 사역할 때 유방암으로 말기 판정을 받으신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집사님과 함께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집사님 임종 예배를 세 번이나 같이 드렸습니다. 그 세 번을 같이 드리고 사실 마지막 세 번째 드릴 때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내 앞에서 숨을 헐떡헐떡대면서 쉬고 있는 그 집사님을 보면서 더 이상 기도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좌절하고 있을 때 마지막 세 번째 임종 예배를 드리고 이틀 뒤에 집사님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이런 연락이 오면 대부분 목사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장례 예배를 준비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믿음이 없는 거죠. 그런데 전화를 딱 받았을 때 집사님이 너무나도 밝은 모습으로 저한테 전화를 하는 겁니다. 이틀 전만 해도 헐떡이고 숨을 쉴 수 없었고 자가호흡을 할 수 없어서 산소호흡기를 꼈으며 의사가 저한테 몇 번이고 와서 목사님 임종 준비해야 되고 장례 예배 준비하세요 라고 이야기했던 집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한 겁니다. 그리고 집에 있으니 빨리 자기를 만나러 와달라고. 그래서 전사님과 함께 황급히 교회 윗동네에 있는 집사님을 찾아가기 위해 양복도 입지 않고 자켓도 입지 않고 그냥 그 상태로 뛰어서 언덕으로 올라갔습니다. 집 문을 벨을 누르니까 집사님이 너무나도 밝은 모습으로 저를 반겨주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틀 전에 죽을 사람인지 숨도 못 쉬었던 사람이라고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밝게 저를 반겨주는 겁니다. 그리고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목사님이 기도해줘서 너무 개운한 것 같아요. 내가 몸이 너무나도 행복한 것 같아요. 이제 아프지 않아요. 근데 사실 그 말을 들으면서 기쁘기도 했지만 그 다음 이야기가 너무나도 제 마음을 아프게 했는데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님께서 목사님과 이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 같아요.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과 가족들과 이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고 저는 교회로 돌아갔습니다. 그 집사님은 그 다음날 소천하셨습니다. 장례 예배를 3일간 제가 주관해서 함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장례 예배를 마치고 교회로 돌아온 저한테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사실 열심히 기도했는데 응답되지 않아서 스스로에게 좌절하고 낙심했던 저에게 하나님께서 그 집사님을 통해 힘을 주신 것 같았어요. 내 기도는 그런 게 아니다. 너에게 닥친 너의 문제를 너의 방법과 너희들의 생각으로 해결하는 것들이 아니라 나의 열매를 맺는 것들이 나의 기도다, 너희에게 준 나의 선물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이 말씀처럼, 이 이야기처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기도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서 낙심하거나 좌절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응답되지 않은 그러한 모습들을 바라보며 낙심하거나 하나님 앞에 실망하거나 또는 저처럼 나의 기조가 부족하고 내 삶이 부족했다라고 나를 채찍질하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또 다른 차원의 삶을 보기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응답되지 않는 것들이 기도가 실패한 것들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또 다른 삶을 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일 수도 있고 또한 더불어서 하나님이 더 좋은 것들을 주시기 위해서 응답의 때를 기다리시는 것들도 기다리시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기도가 상처로 남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하나님의 열매를 보고 하나님의 관계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도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17장에 나와 있는 17장 9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준비해 왔는데요. 앞에 자막이 뜰 텐데 함께 읽고 좀 끝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요. 함께 읽으면 잘 들어오지 않으니까 제가 읽으면서 앞에 자막 보시면서 예수님이 17장에서 하셨던 기도 내용을 좀 빠르게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9절부터 세 번역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그들을 위하여 빕니다. 나는 세상을 위하여 비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을 위하여 빕니다. 그들은 모두 아버지의 사람들입니다. 나의 것은 모두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은 모두 나의 것입니다. 나는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으나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그들과 함께 지내는 동안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 가운데서는 한 사람도 잃지 않았습니다. 다만 멸망의 자식만 잃은 것은 성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것을 아뢰는 것은 내 기쁨이 그들 속에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는데 세상은 그들을 미워하였습니다. 그것은 내가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은 것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비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에게서 그들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그들도 진리로 거룩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만 비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빕니다.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을 믿게 하여 주십시오. 남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여 주시고 창세 전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신 내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의로우신 아버지, 세상은 아버지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는 아버지를 알았으며 이 사람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이미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으로 알렸으며 앞으로도 알리겠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하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17절 9절부터 26절까지의 그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삶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 뭐 기도를 하십시오, 기도의 힘을 믿으십시오, 이런 것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한마디를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도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러분들의 새로운 삶들을 위해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의 용기를 잃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삼일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 하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낙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낙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우리 함께 나눴던 말씀과 찬양을 기억하며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 상한 나의 마음을 붙들고 하나님의 열매를 구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의 자리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연약하여 나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이 시간 혹시라도 기도에 응답되지 않아서 마음 가운데 상하거나 상처 입은 영혼들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이제 다시금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고 각자의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9시까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고 우리가 기도와 주님의 말씀 곁 가운데 아버지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는 근우와 뜻이 아버지 이곳 가운데 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를 포기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도를 통해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새로운 삶을